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고액의 복권 당첨자들은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 한 번에 생긴다면 당연히 삶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미국 50개 주 가운데 6개 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권을 사려면 다른 주로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 6개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시시피 주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 그 배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로 미시시피 주민들도 복권을 살 수 있게 돼 화제였습니다. 월요일 단 하루에만 주민들이 복권을 산 총 금액이 2,500만 달러인 것을 보면 이 미시시피 주민들이 역사상 처음 판매되는 복권 구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새벽부터 편의점으로 모여든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즉석 복권을 구입했다는 소식 미 언론들이 다뤘습니다. 이번 주 미시시피주에서 팔린 복권은 이 스크래치, 긁는 즉석 복권인데요. 이 검게 가려진 액수를 무작위로 골라서 고른 금액 3개가 모두 같으면 그 돈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미시시피주 즉석 복권의 최고 당첨금 수령인은 65세 나이의 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2,000 상금을 타게 됐습니다. 미시시피 주민들도 내년 1월부터 추첨을 통해서 6개 자리 수를 모두 맞히면 상금을 타게 되는 파워볼 메가 밀리언 복권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당첨금 규모는 즉석 복권과 비교할 수 없게 많아지죠. 이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4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푼돈을 들여서 인생의 대역전을 꿈꿀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복권을 사볼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액의 당첨자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통계 조사도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만약 여러분께 그런 행운이 온다면 한 번에 수천만 달러, 수천억 달러의 거금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Bob Marley가 부릅니다. Don't worry, be happy. 들어보시죠.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happ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re worried,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re worried,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수괴 알바그다디 제압작전에서 공을 세웠던 군견 코난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안에 숨어있던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데는 이 미군 특수부대의 군견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트위터를 통해서 군견의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견을 백악관으로 초청할지 관심을 끌었었죠. 얼굴이 검고 몸은 황토색 털로 덮인 군견의 이름은 코난이었고요. 특수 제작된 조끼를 입은 채로 찍은 사진이 공개됐었죠. 25일 백악관에 초청받은 코난은 아무런 장비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난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렸는데요. 이 개는 수컷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군견을 코난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언론에 공지된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짧은 기념 행사를 연 뒤에 벨지안 말리노이즈 품종인 코난에게 메달과 명패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난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다. 환상적인 일을 했다. 또 터프한 친구다. 최고의 전사다. 라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먹방. 이 먹방이라는 영어 표현은 먹방이라는 한국말을 그대로 가져간 단어로 영어 사전에도 나옵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이 지금은 해외에서도 인기인데요. 24일 미국 CBS 방송은 미국에서도 신드롬이 되고 있는 이 먹방 현상을 한 먹방어를 통해서 조명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44살 나이에 메다니 가스킨 미국 여성인데요. 자신의 먹방 유튜브 채널인 Beloved Life에서 236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은 유튜브 먹방의 여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누적 조회수 5억 2천만을 기록 중인 이 여성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먹는 것으로 15개월 만에 100만 장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먹방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먹방뿐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소스를 판매하는 일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도 뉴욕타임스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메다니 가스킨 씨는 어렸을 때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두 어린 남매를 먹이기 위해 늘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먹방어가 되기 전 이 여성은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자신이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뒤에 1년은 군대 납품용 회로기판을 제작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7년 집에서 요리 비디오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원래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먹방에 투신한 계기가 바로 요리 비디오였는데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걸 보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스타가 됐는데요. 그녀는 먹방을 성직자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행위가 여러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메다니 가스킨 씨의 팬 가운데는 또 먹방에 음식 먹는 소리에 평온을 되찾았다는 팬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는데요. 그녀의 성공은 스스로에게도 남다른 신념을 줬습니다. 메다니 가스킨 씨는 어린 시절 노숙자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지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는 북한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의 견해를 들어본 기사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내 매우 다른 정치적 신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미한 간 견해차를
미한 연합훈련과 인권 개선 요구를 비난할 때 줄곧 북한이 내세워온 것이 적대시 정책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북한은 비난 대상을 바꾸거나 확대해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사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바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지적했는데 북한의 적대적 의도 혹은 적대시 정책 비난 대상을 움직이는 목표물에 비유했습니다.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는 북한이 순간순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가령 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19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주장한 대표적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로 그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여기에 미한 군사훈련 또 대북제재 등을 추가하는 게 북한의 그 협상 성격과 목표에 따라서 적대시 정책 리스트를 수시로 바꾸고 늘려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적대시 정책에 대해 좀 분명히 정의하라고 요구를 해왔죠.
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25년 동안 비난해온 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북한에 자주 물어봤고 했지만 대답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건데 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요구사항을 구체화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이런 양상이 최근 진행된 미북 협상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 중앙정보국 출신의 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때 미국은 안전보장, 안보보장, 또 종전선언,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뭔지 북한에 물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게 뭐 또 전략적인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2011년에 방북해서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던 킴 전 특사. 북한에게는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적대시 정책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북한 관리들을 주로 협상장 밖에서 대면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요. 북한이 수많은 불만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온 건 사실인데 또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서 인식차를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에 대해 또 어떤 견해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자누지 대표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네. 미북 간 외교관계 부재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불만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북 제재, 또 미한 군사훈련, 또 미군의 핵 위협, 인권 상황 비난, 개선 요구 등을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다만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이 비난 대상을 바꾸거나 늘려왔다는 이 전직 미 협상들의 지적과는 달리요. 이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항목들 가운데 한두 가지 요소에 그때그때 강조점을 두는 것이지 뭐 큰 틀에서 사실상 일관성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일부러 모호하게 하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미한 군사동맹 파기,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 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미북 외교관계 수립 등 모든 조치 등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북한의 적대시 정책 의미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걸까요?
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 that if you occupy territory, it's very hard for somebody to push.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전문가들 분석이었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였다고요?
네, 북한이 그 지난 2015년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요,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또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 기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요, 또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서 감시 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아, 갈도는 서해 NLL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를 보면은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 기지화가 완료됐고요.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와 옹도, 석도 세 개뿐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 이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브룩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NLL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서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기지화를 통해서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백령도의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 전술을 통해서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 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요. 미한군 당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유예했던 미한 연합 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중단된 그 미한 해병대 연합 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도요.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 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북한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9.19 군사 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북한의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도 있었죠.
네, 2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남도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지시한 데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북한 언론들이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 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와 해안포 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사격 지시한 사실을 함께 알렸었습니다.
네, 이 북한 포사격과 관련한 보도도 아주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왔다고요?
네, 역시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열릴 미북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대화 재개에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유엔 군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해안포 포격은 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거라면서 향후 더 많은 합의들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군사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입니다. 행위였다면 이번 폭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서 최근 미얀군 당국이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단했던 그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북한이 군사합의를 존중하거나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역시 브룩스 전사령관은 내년 2월, 3월 무렵에 연합훈련으로 직접 화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미얀 당국이 훈련 재개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해야 된다는 제안인데 특히 군사합의 사안 중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그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신호는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북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군사 합의를 깨고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다는 건데
네.
특히 북한의 이번 폭격 공개는 한국 정부의 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미얀 연합사 참모 출신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군사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감안하면 이번 폭격은 향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김영권 기자가 보도한 그 평양 내 외교관들의 트위터 관련 기사입니다. 북한의 일부 외국 대사가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벌여왔는데 내부 소식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북한 외무성이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콜린 브룩스입니다. 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한국어 등 5개 언어를 구사하는 크룩스 대사는 산책과 결혼식, 운동하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에서부터 모내기와
북한 외무성이 북한에 있는 해외 외교관들에게 그런 경고를 했다고요?
네, 이 북한 외무성이 트위터 활동이 활발한 일부 대사들에게 북한의 안정에 저해되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일 평양의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와 요아킴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 등 일부 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또 주요 행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언론 역할까지 한다는 저희 VOA 보도도 이루어졌는데요.
네.
당시 많은 한국 언론들이 이 VOA 보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평양 주재 대사들의 활동을 자세히 전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그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 대사는 사실 지난 12일부터 트윗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룩스 영국 대사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사진을 두 차례 올린 게 전부고 또 베리스트렘 대사는 아예 트윗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과 결혼, 운동, 놀이터, 추수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평양의 상점들, 금강산, 병원, 약품 등의 사진을 올렸던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북한 주재 해외 대사관들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까요?
네, 일단 영국 외교부는 북한 외무성의 경고에 관한 BOA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네.
영국 대사들은 영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이 권장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그 트위터와 다른 소셜미디어는 현대 외교의 정상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경고 조치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요. 사실상 이런 압력이 얼마나 현대 외교와 동떨어진 것인지 우회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네.
또 스웨덴 외교부도 VOA에 이번 사안에 관해 언급을 삼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내 외교관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나라 안팎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대사들의 활발한 트윗을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은 감춰진 진실들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되면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들은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네.
스칼루트 총장은 그러나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면서 소셜미디어는 어느 대륙에서도 흔한 외교의 중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국제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외교센터의 제이왕 소장은 이 대학 자체 월간지에 그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외교가 이제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했었는데
네.
특히 다른 문화와 국가들에 대한 시각이 많은 경우 젊은 나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면서 외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뭐 그렇잖아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북한 이런 모습 더 북한의 이미지만 좀 악화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 출신의 영국 민간단체 징검다리의 박지원 대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 평양 시민들의 단순한 일상마저 공개를 꺼리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제 이미지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꽃제비들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양 시민들의 주말 생활, 그런 일상을 또 본인들이 주말에 평양 시외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그냥 올렸는데 이런 것 까지 막으니까 해외 시민들은 오히려 눈을 더 뜨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독일의 통계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스타디티스타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18년 현재 26억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매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박 간사는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북한과 국제 사회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 씨 가족의 세습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아, 여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사생활을 나누거나 활용하는 미디어가 북한에는 없다는 거고요. 또 북한은 정치적 미디어만 존재한다면서 정보를 통해 새 소식을 접하고 새 소식에 따라 본인들이 그런 새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소셜미디어인데 북한은 그런 기본 자유조차 주지 않고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많이 본 소식은 뭔가요?
네, 김카니 기자가 정리한 기사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압박이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조건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일 간 갈등을 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막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죠.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그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힌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방장관의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사례도 전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를 연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한일 갈등에 관여하는 것을 꺼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외교적 리더십으로 귀환한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였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네.
또 에이브람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인터뷰에서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면서 양국 모두 국내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협정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신문들은 또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개입해 양국의 이견을 좁히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위협, 또 성장하는 중국과 불확실한 러시아의 직면에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박정희 한국 전 육군 사령관의 발언을 소개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종료되는 정보 공유 협정을 되살려 내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 합의가 아시아 동맹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 끝에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악화된 한일 갈등이 무역과 관광 그리고 주요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반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AP통신은 일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 한 예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를 인터뷰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연장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한국의 일본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5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의 의미에 대한 미 전직 관리들의 분석 올라왔었고요. 또 북한의 서해군사시설 구축 의도, 북한이 감행한 포사격에 대한 의미를 담은 기사 알아봤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트위터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입니다. VOA가 지난 2017년 정애민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사연 도망자 들으시겠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정애민 씨. 정 씨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러시아에 왔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이제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정 씨의 미국에서의 삶은 탈북 후 20년이 넘는 오랜 여정 끝에 얻게 된 것입니다. 50대 중반 나이에 미국에 왔지만 빠른 정착이 가능했던 건 오랜 세월에서 얻어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양에서 그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집안 배경으로 출세길이 어두운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14만 명인가 잡힌 중 포로병 중에서 267명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정 씨는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당시 포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군 제대 후에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절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못했던 중대장으로서 통일하는데 내가 한다 해가지고 중대장까지 한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제 전투부대에서 막 딱 있을라 했더군요. 근데 보이지도 않니 나고 자꾸 하는 거 제대되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되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군관은 안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군관은 절대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제대해서 내가 집으로 오니까 우리 아버지 서랍에 요새차 있어요. 열어보니까 53년대 제대증이 있어요. 거제도 수용소에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 와, 내가 그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길로 정 씨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배에다가 연구소에 들어간 거예요. 과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공부, 대학 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함흥.
함흥수리대.
네. 중앙대학이에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흥수리동력대학을 나와 로봇기술자로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북한이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며 살았다고 말하는 정 씨. 그러나 러시아 땅을 밟고 난 후 정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89년도요?
러시아는 어디로 가셨어요?
원동이라고 달의 먼 동쪽.
원동이요?
네.
그럼 그게 해외에는 첫 번째 나가신
첫 번째입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새빨간 공산당이었다고 말하는 정 씨.
아니 세상에 제자 살고 정말 뭐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방생 살다니까 그렇게 잘 살고 한만 국민자 이게 자유가 있고 편한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난 정말 빨갱이에요. 빨갱이.
세금이 없는 나라.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주는 고마운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와서 한 달 만에 내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서민들을 100% 다 속였다는 게 너무 여리바라가지고
국경 하나만 넘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 정 씨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당을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니, 러시아에 가니까 한 달이라니까 저 TV 하나 사는데 그 북한에는 10년 가도 TV 하나 못 사요. 근데 러시아에 가 보니까 무경 무천상 좀 해도 TV가 뭐 산더미까지 사놓고 팔더라고요. 이 카페트를 막 싸놓고 팔더라고요. 그렇게 정으로. 난 그때
러시아에서요.
네, 그때 보면서 야 이게 누가 왜 이렇게 서민들을 속였냐 이게 그때 확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당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인데 정말 허황에 바쳤다는 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열받치던지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막 슬퍼 먹고 뭐 어디 가서 막 잡아서 자고 그죠 뭐. 일도 안 하고 뭐.
정 씨는 오래전 기억이지만 당시 충격에 헤맸을 때 러시아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일단 미래 그제 야스카자드 이바이네스 고라 이 고라 네브 스트레스 첼레베쿠 이 첼레베쿠 라다 골프세죠.
한 달 만에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한 정 씨. 러시아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타라는 게 있어요. 치타. 치타라는 데 가세요. 네, 우리가 사는 데서부터 한 4일 동안 가야 돼요. 거기서 그분, 누구 만났냐면 중국 교포들 만나가지고 이제 배달 장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돈 엄청 벌었어요, 또.
러시아 말이 가능했던 정 씨는 중국 교포를 만나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가죽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몇 번 찔러서 막
칼로 왜 찔러요?
아, 그 러시아 사람들이 돈 뺏으려고 칼로 뱉어 찌르죠. 세 번씩이나 찌그러뜨려야 되네. 그러면 칼로 있잖아 찔러도 안 가요.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정 씨. 당시 자신처럼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가죽옷을 대량으로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행운도 일순간에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황금 목사를 한번 이제 야, 뭐 목사가 있다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나는 게 이제 그게 누가 이제 고자질한 거야.
정 씨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또 오랜 시간도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온 목사를 만났고 이 때문에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걔네들이 날 세 명이 나와가지고 체포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우리 보이부 지도는 와있지 뒤에 딱 보니까 뭐 감찰과 지도는 또 와있지 옆에 보니까 또 와있지 내가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걔들도 다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인데 보이는 어떻게 왔어요? 이거 하면서 막 반가워하니까 걔가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역시 넌 도망 안 갔네. 딱 그러더라고. 보험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러시아 보험에다.
아, 예.
그래서 전화 걸어주면서 야, 얘들 무슨 말 하는가 보려고. 아, 그 정신 체포를 했습니다. 내일모레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그 내 심정이라는 거요. 네? 안 그거 본 사람 없대.
호기심에 몰래 한국인, 그것도 목사를 만난 것이 발각돼 압송당할 운명에 처한 정 씨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중국 여자들도 많았어요. 야, 중국 여자들을 막 붙여주면서 뭐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이제 술 먹으면서 물 수건 가지고 물 닦는 차 가지고 다 썼는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쳐야 이러다 다 쳐버렸어.
보위부 요원들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속일 작정으로 정 씨는 여권도 짐도 모두 놓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하루 만에 갖고 있던 가죽 옷을 반값에 모두 처분하고 그 길로 모스크바행 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달렸습니다.
6시간을 택시로 간 거예요. 500불 주고. 500불.
그때 당시 500불.
아, 대단하죠. 500불 아니고 택시 줘서 뭐 질풍같이 달리는 거죠. 좋다고.
북한의 로봇 기술자 정 씨가 탈북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얼마 뒤 인디언과 정부군 사이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리틀 비콘강 부근에는 이미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서부 인디언 부족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인디언 종교 지도자인 워보카는 종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인디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혼의 춤은 추면 출수록 우리 인디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백인들이 쏘는 총알까지 다 막아줄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인디언 종교 지도자인 워보카는 새로운 땅이 일어나서 세상을 홍수처럼 덮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영혼의 춤이라는 특별한 춤을 추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난데없는 영혼의 춤 사태에 당황했습니다. 백인 관리들은 인디언들의 영혼의 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디언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백인들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의 발자국은 풀과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그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 열린 발자국은 바로 백인들의 길입니다.
1800년대 말 미국의 백인들은 서부로 정착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백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터전을 내놓고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오랜 세월 사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백인들이 원하는 땅은 인디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냥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인 정착민들에 저항했고 맞서 싸웠습니다.
연방정부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백인 정착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군은 인디언 부족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인디언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몰아넣고 보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방정부군이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더 많은 수의 백인 정착민들이 서부로 몰려왔습니다. 정착민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새롭고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백인들이 버리고 온 땅은 대부분 농작물 수확이 형편없었고 동부에서는 좋은 농토를 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정착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정착민들은 서부에서 땅을 얻는 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62년 의회는 홈스테드법을 통과시켰고 홈스테드법은 미국의 모든 시민과 시민권을 신청한 외국인들에게 정부 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구원하는 자영농지법으로 정착민들에게 약 20만 평의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이 땅에 집을 짓고 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저기 끝이 보이세요? 저기서부터 저기요. 지금부터 딱 5년만 고생하면 이 땅이 다 내 땅이 된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내 땅도 한번 보세요. 저기. 아니 거기 말고 저기요.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벌써 수확을 거둔 것처럼 땅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거래 등기료만 내면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 맞는 거지요? 통 믿기지가 않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요. 홈스테드 법으로 이 넓은 땅을 갖게 됐으니 이제 열심히 농사 짓고 좋은 수확을 얻는 일만 남았습니다. 동부에서 그 먼 길을 달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대평원에서 농잔 주인으로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정착민들이 대평원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평원에서 농장을 만들고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평원은 동부와 자연 환경이 달랐습니다. 동부의 언덕과 숲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대평원의 드넓은 초원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땅은 있는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 도대체 뭘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집 짓는 건 둘째치고 울타리 칠 나무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여기저기 파헤쳐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파서 지하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흙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어둡고 또 더럽겠어요. 비가 오면 물도 새고 온통 진흙바닥이 될 게 뻔한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이 넓은 땅을 포기하고 다시 동부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서부로 온 경착민들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대평원은 동부와는 달리 언덕도 없었고 나무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집을 지을 목재를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난방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ch a heart, such a soul. Everything I do it for you. Look into your eyes.